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다시 이쪽으로 안쪽으로 좀 이렇게 와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여기에 좀 이렇게 많이 앉아주세요. 땡땡. Begin recording again. 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셨다는 것을 배웠죠. 저자가 예수님을 모세에게 비교한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의 히로가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데 저의 히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레슨이 정말 더 마음에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런 레슨이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모세를 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상실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 조상들의 일을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이 됐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구약에 대한 수많은 암시와 인용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분명한 두 번째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간단하게 되짚어 볼 텐데요. 그 40년은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본보기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행한 일에서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겪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본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7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여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을 따르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모세가 이끌어낸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하여 설교하며 그들이 범한 험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 또한 명령, 경고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마음, 완악, 노하게 하다, 불신 이런 단어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불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불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제 첫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에 의하면 이란 그런 말이죠. 모세는 종으로 그 집에 충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담대히 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자랑을 담대히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들이 끝까지 소망의 자랑을 담대히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며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저자가 이 구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는 성령님께서 시편의 저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한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은 시편 95편에서 인용되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 이 구절을 썼는지 100% 확신하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저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데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해내시죠. 열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음성을 바로는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항하지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가 닫힘으로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먹이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 95편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시편 95편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 어떻게 불평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다투어 물을 달라고 했고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목말라 죽게 하냐고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광야 세대의 주님에 대한 반항을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파견하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였죠.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 듣고 그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믿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하고 의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를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중에 하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사인을 보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다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어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까 하고 의심해요. 여러분은 주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당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네. 당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식을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당신의 자녀나 한참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시험받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엄마, 정말로 그거 할 수 있어? 거짓말 아니야? 그럼 보여줘.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게 없으세요. 그분의 어떤 속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십니까? 전지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긍휼하십니까?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과 15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어떤 죄예요? 의심한 죄, 불신한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바로 잡힘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로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고 그것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세요. 민수기 13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 실증이 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피쉬도 먹고 오이도 먹고 대파도 먹고 멜론도 먹고 근데 맨날 만나? 또 만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어느 정도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3피트. 3피트면 한 이 정도. 제가 5피트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이 정도로 쌓였어요. 근데 더 이거는 정말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메추라기가 그 코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많이 먹으면 어쩔 때는 막 코로도 음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휴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신명기 8장에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나도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저는 두세 시간만 서 있어도 발이 붓고 다리가 부어서 꼭 앉고 어쩔 때는 막 누워서 쉬고 그래야 돼요. 40년 동안을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걸어 다녔는데 어떻게 발이 안 부을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토록 위대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항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피차 권면하여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2절은 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단어는 take care입니다. take care. 한국 성경에는 삼가라는 말이죠. 삼가. 우리가 알고는 take care은 take care 뭐 이렇게 이제 누구랑 헤어질 때 take care 그럼 뭐 잘 지내세요. 아니면은 이것 좀 take care 해 주세요. 뭐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인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경고입니다. 12절이 바로 두 번째 경고입니다.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깨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경고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대상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라고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죄나 죄악된 성향이 있다면 그것들이 자라나서 퍼지기 전에 재빨리 고백해야 합니다. 죄는 암과 같아서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거듭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교회 모임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신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죄를 지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불신앙이 스며들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도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지만 기도에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화를 내요. 이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시련에 직면했을 때이죠. 시련에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는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고통스러운 질병, 어떤 시련이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다음 단계는 주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단지 행동만 한다면 불신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12절에 경고를 하시고 13절에 바로 그 해결책을 주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조심하라고 하고 그 해결책을 말씀을 더 많이 읽어. 기도에 더 힘써. 말씀을 암송해보면 어때? 더 많이 묵상해.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권면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매일 권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서도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되지. 뭐 꼭 다른 사람하고 교제해야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방황하기 너무 쉽죠. 로버트 로빈슨이 지은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방황하기 쉽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리스도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예요? 이제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고 동기부여자가 되며 책임감 있는 동반자, 기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진정한 교제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절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어요.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격려가 도움이 될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매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로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겠죠.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 사실 복음의 향기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점심 먹고 토론하고 점심 먹고 또 토론을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1시 그러면 또 가야 돼요. 그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걸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커피에 초대하고 런치에 초대하고 아니면 운동을 같이 하든지 우리 같이 하이킹 가자 하면 같이 운동하러 가자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겠죠. 또 요즘에는 자주 안 하지만 또 편지나 또 카드를 또 보낼 수도 있겠죠. 저희 복음의 한계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배운 내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과 승리의 경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13절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죄는 유혹도 죄인데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은 죄의 기만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속인다,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항상 가면을 쓰고 있어서 더 좋게 보이죠. 죄의 기만성은 그 해로운 본성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감추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속았죠? 저 과일 봐봐봐. 저걸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넌 더 지혜롭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정말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저걸 먹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버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절대로 진리를, 사실을, 트루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에도 그들이 양심이 타락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증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떤 선한 일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박함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야 되겠죠. 동료 신자가 당신에게 죄의 기만성이나 거짓에 대해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며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 이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람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면 그분의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면 하루가 끝나도, 한 해가 끝나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또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특권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나게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냐고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큰 복을 준비해 두셨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겠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믿고 한 번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믿고 매일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의심을 키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보존하여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본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경고하시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경고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혹시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서 죄를 알게 해주시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복음을 저희에게, 저희 자신에게 전하며 오직 저희가 자랑하고 저희들이 붙잡을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책망하실 때, 경고하실 때 그 음성을 아버지 저희들이 외면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New Heart를 아버지께서 이미 저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는 방황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에게 이렇게 믿음의 자매님들을 주셔서 저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저희들이 자라며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